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정복한 땅에 대한 분배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있기까지 사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속고 속이는 인생 야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한평생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 비열한 야곱, 자기밖에 모르던 야곱이 열두 지파의 믿음의 아버지로 최초의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먼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효시가 될 것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탄생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이야기도 참 구구절절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웠고 또 하나는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출발점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에 눈이 먼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려간 곳이 애굽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애굽에 정착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후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 정착을 했고 그 후로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참 기구한데요. 모세 또한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버려진 인생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인생, 모두가 다 잊혀버린 인생, 모세를 다시 한번 불러서 출애굽의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고 마지막 남은 40년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모세가 시작했지만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성경 표현 그대로 모세의 시종,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거목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어느 날 나도 거목이 되었다는 말처럼 여호수아는 충성스럽게 모세를 섬기다가 어느 날 진짜 거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렇듯 시작한 시점들이나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미약했으나 내 나중엔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던 모세, 모세의 몸뚱으로 40년을 지냈던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고 역사가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망나니였고 요셉은 노예였고 모세는 살인자였고 여호수아는 몸종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처럼 이들은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것이 오늘 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야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힘든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 13장에부터 19장까지 계속해서 약속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전략적으로 분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폐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을 했고 남쪽에는 유다지파가 정착을 했으며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 지파는 남은 땅을 일곱 개로 나누어 제비를 뽑아 그 몫을 할당했는데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분배를 한 것입니다. 지중해 쪽을 뺀 북쪽, 남쪽, 동쪽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최전방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다섯 지파를 정착시켜서 나머지 지파들이 안전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략적 분배를 한 것입니다. 둘째는 아주 디테일하게 분배를 했는데요. 이 성경은 지파대로 땅을 분배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경계가 어디인지 세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 보니까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땅을 얘기할 때 매 지파마다 반복해서 경계가 어디고 그 지역이 어디고 그 지역의 이름이 어디고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주도하시고 있는 하나님,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 모습들이 얼마나 세심하고 섬세하며 디테일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디테일한 삶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는요, 이 차별에 대한 디테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유능한 사원과 무능한 사원, 잘되는 비즈니스와 안되는 비즈니스, 선진국과 중진국, 멋지게 나이를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차이들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차이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대개 99%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셀룰러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핸드폰이라는 것이 뭐 전화가 안 터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것과 인기 없는 것 차이가 나중에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는 뭐 디자인 또 그리고 이것이 워킹되는 순서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의 총합이 모이면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평소에 무슨 일을 할 때 좀 디테일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디테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늘부터 내가 디테일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들보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think deeper입니다. 생각을 할 때 남들이 생각한 만큼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보다 좀 깊이, 남들보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 또 act differently라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르게 행동하는 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카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가 유행하면 다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인데 유행을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들과는 조금 더 다른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테일한 삶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남들이 행동하는 만큼만 행동하지 말고 조금 더 다르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 크리에이티브 씽킹이라고 하는데 창조적인 사고가 결국에는 창조적인 결과를 낳고 그것이 디테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땅의 분배가 아주 과감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땅은 아들들에게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다섯입니다. 이름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에 참석을 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왜 그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없어서 다 딸들만 있는데 우리에게도 땅을 분배해 달라는 겁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가 정정당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로브사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한 겁니다. 이건 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무조건 아무 말 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또 다른 중요한 삶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더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갈렙은 그 받은 땅에서 거인족 아낙 자손을 내어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을 받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또한 에브라임의 영토 딥네살의 산지를 분배받았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거에 대해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것을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되었으며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도 빠짐없이 그 땅을 분배받았고 각 지파마다 다시 그 땅을 나누어 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은 못 받았지만 흩어져 살 수 있도록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섬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가슴에 좀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을 다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잘한 사람들에게만 땅을 분배합니다. 잘한 사람이 모든 걸 독식하는 겁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땅에서 전쟁의 최전선에서 전쟁의 공을 세운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미국 땅에 땅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땅을 다 나누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나누어준 땅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한 지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요, 불만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은 큰 민족인데 주어진 땅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근데 이들의 좀 불만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들인데 이제 요셉이 열두 지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열두 지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축복을 주셔서 정말 큰 민족을,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공격해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 따로, 므낫세 지파 따로 독립적으로 이 정복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분깃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 따로 노력을 했고 므낫세 지파 따로 공격을 했으니까 따로따로 받아야 되죠. 아, 그런데 정작 분배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나누어서 반절씩만 가져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다, 므낫세지는 므낫세지파라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 이거 왜 하나로 주는 거냐, 따로따로 줘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불만을 토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모두 다 철병거로 무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산에 있고 깊은 곳에 있고 요새로 되어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전차입니다. 이 철로 된 날카로운 톨니가 달려있는 전차를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아니, 이쪽에서는 소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저쪽에는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일 많이 노력하고 제일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좋은 땅을 주어야지. 아니, 그 철병거로 무장한데 그 산골짜기 왜 그곳을 우리에게 주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도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아마 성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 여호수아인데, 아, 여호수아 이제 좋은 땅을 줄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번에 땅을 분배한다. 이번에 잘 아는 사람이 물건을 분배한다. 아, 그러면 나 먼저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대개 불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측근에서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했습니다. 땅이 더 필요하다면 마음껏 줄 테니까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하여 자꾸 토를 따지 말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너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큰 민족이요 또 복을 많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미 큰 권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힘을 모아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서 얼마든지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맛있는 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반절을 딱 잘라서 반절을 딱 주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똑같이 떡을 잘랐는데 상대방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봉지에 그냥 다 이렇게 만약에 권사님들이 뭐 떡, 아유 이거 좀 싸가세요 하고 싸줬는데 꼭 남의 가져가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엿 같은 거 먹는데 엿 딱 잘라서 딱 주잖아요. 그러면 꼭 나에게 주는 것이 조그만할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회학적 전문적인 용어로 relative poverty라고 하는데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 집보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애들은 늘 어떻게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만그만한데 옆집에는 잘 돼가지고 잘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 남편보다 저 앞집에 사는 남편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보다 이웃집 아내가 더 이뻐 보이는 겁니다. 우리보다 꼭 옆에 있는 교회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따지고 보면 토끼는 개끼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윷놀이 하다 보면 도나 개나 다 거기서 거긴 것처럼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게 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정신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어떤 정신에서 차이가 나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개척 정신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5월의 마지막에 메모리얼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의 400년의 역사에서 가장 미국을 끌고 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의 정신인데요. 그 미국의 정신이 프론티어리즘, 개척 정신입니다. 개척 정신은 뭡니까?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한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더 확장시키고 더 성장시켜 나가고 더 잘하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프론티어리즘, 개척 정신입니다. 1492년 10월 15일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은 대서양에 갇혀 있었던, 아니 저 끝으로 가면 거기는 절벽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의 그냥 멈추어 있지 않고 바다 저편을 향한 개척정신이 있었기에 이 미 대륙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처음 이주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런 개척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무도 없는, 아니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실질적으로 그들은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여기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도 절반은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 해. 그런 개척정신으로 시작된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동부에 정착을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넘어서 서부로 그 땅을 넓혀갔습니다. 사실 대단한 결심입니다. 지금 가도요 대륙횡단하는 거 어떤 분들은 겁을 먹고, 여러분 지금도 대륙횡단 한 번도 미국에 살면서 못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접니다. 저도 대륙강좌를 언젠가는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아유 2주 동안 어떻게 그냥 차 타고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저도 대륙횡단을 감히 이렇게 용기를 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강력한 저항, 예기치 않은 풍토병, 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개척정신을 포장마차 정신이라고 하는데, 원래 포장마차는 술 마시고 닭똥집 먹고 이런 게 포장마차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포장마차는 뭐냐면 가족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물건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들은 포장마차에 짐을 싣고 인생을 싣고 삶을 싣고 가족을 다 싣고 그 패밀리가 그룹들을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부로 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산을 만나면 어떻게 했냐면요, 포장마차를 다 뜯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짐을 옮기고 다시 산을 넘고 다시 와서 한 사람은 바퀴를 들고 한 사람은 뭐를 들고 해서 포장마차를 다 뜯어가지고 산을 넘어서 그렇게 개척한 곳이 팔로역의 LA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3,000마일, 4,500킬로를 그렇게 하나하나 개척해서 역사를 이루었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서부의 행진이 1850년에 태평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서부 행진이 끝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 정착했던 우리 미국의 조상들을 보면 계속해서 캔사스, 네브라스카, 또 계속해서 알래스카, 하와이로 계속해서 뻗어나가서 오늘날의 미국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영토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술이나 과학이나 문화, 사상 각 분야에서 미국인들은 특별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프론티어리즘, 개척정신이 강하게 발휘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특허의 7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40%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개척정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개척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미국이 요즘 경제적으로 또 세계적인 위상에서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대로 사는 삶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개척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더 좋은 땅을 달라고, 더 많은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왜 여호수아가 흥분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요셉의 자손 아닙니까? 요셉이 누구입니까? 노예로 애굽 땅에 처음 발을 디디고 정말 개척자의 정신이 없었다면 결코 그런 입지적인 인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자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그 모든 개척자의 정신, 그 선대 할아버지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더 좋은 땅, 더 편안하고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흥분했던 겁니다. 왜 오늘날의 미국은 개척정신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성경대로 사는 삶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개척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창조부터 뼛속까지 개척정신입니다. 모든 것들이 있는 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약속했던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개척정신이 살아있는 간증, 개척정신의 학교입니다. 그들은 땅 한평 없었습니다. 그냥 꿈만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내 스스로 개척하라 이 명령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개척정신으로 무장된 복음의 개척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가르쳐주셨으며 제자들을 키우셨고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곳을 향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개척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고 미국 땅에 오늘날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개척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장에는 개척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이민자들은 개척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에 처음 오시는 1세대들은 전부 다 뭐 이민가방 들고 또 뭐 그거 뭐 거기 막 뭐 가져왔는데 터져가지고 뭐 그냥 냄비는 어디로 없어지고 막 또 그리고 공항에서 다 고생하고 다 눈물 콧물 흘리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떤 분은 영어의 ABC도 모르고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으면 개척정신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아유 나는 그냥 영어도 못해 오래 살았는데 그냥 나이만 먹었어 나는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아 나는 왜 이렇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지 그래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떤다는 거죠. 그 지도를 보니까 지도의 내용 속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출애굽의 여정이 40년입니다. 근데 2년 동안 이동을 했고요. 38년 동안 빙빙 돈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 왜 빙빙 돌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니까 거인족, 안악자순이 있고 네피림들이 있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됐답니까? 빙빙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민자들이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처음에 미국 왔을 때, 처음에 신앙생활 왔을 때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고 새벽 기도하고 그냥 무슨 일 있어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몸이 조금만 아파도 그냥 뭐 사는 것이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금방 어떻게 될 것인처럼 벌벌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만 빙빙빙 돌다가 인생을 마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자신의 사위를 얻는데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저기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딸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딸을 준 겁니까? 개척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데 왜 이런 갈렙의 이야기들을 곳곳에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정신적 지주라는 철학자 슈펜클러는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없는 국가는 몰락한다. 그러니까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상실한 곳에는 폐잔변들만 득실득실거리다는 것. 저는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요. 이 병원을 새로 지어서 그런지 이게 제가 원래 갔던 곳이 A동이라면 그 환자가 있는 곳은 B동, 새로 지은 곳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가다 보니까 이게 당황이 돼서 제가 원래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옆 건물이더라고요. 당황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이 사인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완비가 안 돼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미국 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디 찾냐고 물어서 제가 여기 찾는다고 그랬더니 저를 직접 데리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거기를 딱 해서 병실까지 다 데려다 주는 겁니다. 끝까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맙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요. 자기 여기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 이거 돈 하나도 안 받고 여기서 일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돈도 안 받고 이거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발런티어인데 자기는 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리타이어해서 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기가 이 병원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즐겁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너무 재밌게 같이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저렇게 나이 먹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는 최첨단 폭격기로 쉴 새 없이 영국을 폭격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준비한 나라고 영국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일마다 영국 런던을 불바다로 이루면서 영국이 하나하나 몰락해가는 겁니다. 그냥 도리에 돈 하나도 남김없이 영국이 매일매일 폭격을 만든 겁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국군이 반드시 독일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패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자서전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도 자신은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뒤처진 상황에서 미국과 연합해서 독일을 무찌른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히틀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개척정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들이 뒤처져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불리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네가 결단하지 않으면 너는 결박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도전하는 자들에게 다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살고 말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다 잡아먹힐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그렇고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전해서 나가면 그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많은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내 이 땅에 생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도전해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신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